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25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판단하고 선제 공격을 단행해서 대규모 공격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달 베이루트에서 고위 지휘관을 암살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백 개의 로켓과 무인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적대 행위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공격입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48시간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영상 성명을 통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할 준비라고 했다면서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자위적인 행동으로 레바논 내 테러 표적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는 헤즈볼라의 발사장 40곳 이상을 공습했으며 수천 개의 발사대를 파괴했습니다. 헤즈볼라는 25일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무인기와 로켓 320발 이상을 발사했으며 11개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지난달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푸아드 쇼크로 헤즈볼라 사령관을 암살한 데 대한 첫 단계 대응이며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체 대응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레바논 보건당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오전 안보 내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후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수호하고 북부 주민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우리를 해치는 자는 누구든 우리도 해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25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션 셰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저녁 내내 국가안보팀과 교류했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미국 고위 관리들이 이스라엘 관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버 대변인은 이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지역 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펠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날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어와 관련해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은 이란과 이란의 영내 파트너 및 대리 세력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4일 각각 100명 이상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아랍에미리트가 교환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양측의 이번 포로 교환은 러시아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을 개시한 이후 55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석방된 115명의 대다수가 러시아 침공 첫몇달 동안 포로로 잡힌 병사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풀려난 115명이 2주 전 우크라이나가 기습 공격한 크루크스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간 군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33주년을 기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신형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새로운 무기는 크유가 지금까지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데 사용한 그 어떤 국산 무인기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단의 사실상 통지자인 압델 파타 알 부루한 육군 참모총장이 24일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평화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100년 동안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수단 평화회담은 수단 정부군과 반군인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 RSF 사이의 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스위스, 아프리카 연합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회담에는 RSF 대표단은 참가했지만 수단 정부군은 참가하지 않았었습니다. 톰 페리엘로 미국 수단 특사는 23일 1차 평화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자들에게 수단 평화회담이 16개월 동안 지속된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인도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수단 정부군은 회담 다음 날인 24일 다시 한번 평화회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새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에 관한 문구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지난 20일 동부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이달 초 북한 민간인 한 명이 한강 하구 남쪽 중립수역을 넘어 망명한 데 이어 한 달 새 두 명이 망명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기자, 함지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 부통령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연방 상원의원을 정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22일까지 나흘간 열린 정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티멀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각각 정 부통령 후보로 선출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My entire career, I've only had one client, the people. I accept your nomination.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2일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공직 생활 내내 자신에게 유일한 단 한 명의 고객은 국민이었다며 정당과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고 꿈을 쫓으며 서로를 돌보는 미국인들을 대신해 후보직을 수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고 사실상 확정됐던 후보직을 사퇴한 것인데요. 윤 기자, 이 미국 헌정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헌정사상 재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사퇴한 사례는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령과 이에 따른 건강 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온 터에 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의 대선 토론에서 이 관련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결국 당 안팎의 여론에 밀려서 후보직을 사퇴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 역사상 재선을 포기한 대통령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 있었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고요.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각각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이 수렁에 빠지면서 이 낮은 지지율로 재선을 포기한 건데요. 이번에 그 후보직을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점은 트루먼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은 그 후보직이 재선 후보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당의 경선 초기에 그 재선 출마를 포기한 사례고요. 후보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그 출마를 포기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 헌정사상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직을 넘겨받은 이후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슨 부통령이 후보로 나선 이후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전까지만 해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여론 결과 조사가 많았죠. 하지만 그 현재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CBS 유거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1%의 지지율로 48%를 받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약 3%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이와는 별도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호감도도 상승하고 있다는 이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발표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선은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인데요. 각 주에 배정된 이 선거인단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전체 득표수보다 얼마나 많은 경합주에서 이기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등 다섯 개 경합주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 네바다 등에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우위에서 이 박빙으로 이 전환됐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일인 11월 5일이 이제 70일 남짓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게 9월 10일로 예정된 후보 간 TV 토론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 4년간 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었고요. 또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도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자세히 밝힌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이 TV 토론은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직접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해리스 후보 자신이 스스로 그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집중 공격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국경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해리스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TV 토론 결과가 바로 지금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를 계속 11월 대선까지 이어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말하자면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변수들도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는 중동 사태, 이것이 어떻게 전해 나가느냐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또 2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쟁 진행 상황은 현재 해리슨 후보에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은 쪽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사실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국 대선에서는 이른바 October Surprise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선 11월 투표일을 앞두고 10월에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8년 전에 트럼프 후보와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 대결을 했었던 당시에는 선거를 11일 앞두고 당시 FBI 미 연방수사국장이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고요. 네.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훗날 이 발표, FBI 국장의 발표가 자신이 낙선한 이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앞서 윤 기자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이민 문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한 기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국내 문제인데요. 뭐 크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 이민,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낙태권 등 문제를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금 미국은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즉 높은 물가로 인해서 그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두 후보 모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 각 가정의 이 지출 증가 문제를 좀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 문제에서도 이 두 후보 모두 이 국경 보안 강화 등을 통해 이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는데요.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이민자에 대해 포용적이고 인도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기존 이민 규제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태권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좀 간단히 살펴보면 현재 공화당은 이 낙태의 권리가 각 주에 있고 따라서 각 주가 규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또 윤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이 태아의 생명권도 중시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죠. 반면 민주당은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질 결정이고 또 각 여성의 이 자기 결정권도 존중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이 종교적 유권자들의 표심이 갈릴 만한 내용으로 뭐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미국 대선을 보면 경제 등 국내 현안이 역시 언제나 핵심 쟁점이었는데 윤 기자 그래도 대외 정책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요하게 개입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인데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또 2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 제공한 지원액만 2천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호적인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특히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우려하고 불만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동 사태도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은 미국에서 유대인 문제로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네.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양측의 즉각적인 휴전을 말하자면 압박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젊은 층들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불만을 품고 시위를 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전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젊은 층 그리고 이 반전에 나서고 있는 지지층들의 흑인들이나 이런 층에 말하자면 지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어떻게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진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대선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대북 정책 역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외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22일 밤 전당대회 수락 연설 중 해리스 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 들어보시죠.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들에게 아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 등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해리스 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게는 호의를 줘선 안 되고 이들에게 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그 안보 수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와 폭정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 폭정 뭐 이런 쪽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죠. 이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법을 또다시 보인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독재자라도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미국이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이 개인적으로도 마치 김정은이 나쁘지 않은 사람,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뭐 인식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인식이 다른 것처럼 두 후보의 대북 정책 기조도 판이하게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평가나 개인에 대한 평가나 인식이 정책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두 후보의 대북 정책 기조는 이 해리스 후보의 경우 당선되면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이어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그 기조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들과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 공조하고 협력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 해리스 후보는 그 이전에도 사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몇 차례 드러낸 바가 있었는데요. 2022년 9월에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 판문점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잔혹한 독재와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고 또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불법적인 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의 대북 정책 기조는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한 억제력 강화 여기에 있고요. 현 바이든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그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전혀 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바가 있고요. 또 김 위원장과 친서도 거의 30회 가까이 교환한 그런 관계입니다. 특히 또 확인된 사안은 아니지만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재임 중에 김 위원장과 전화통화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그 관계를 내세우면서 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말하자면 탑다운식의 말하자면 문제 해결인데요. 이런 것들을 중시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할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측근이죠. 그리고 트럼프 2기 출범 시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의 주요 인사로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 브래드 플라이트라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의 발언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플라이트 전 실장은 지난 5월 그 워싱턴 톡 프로그램 출연해서 만약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개인적인 외교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개인적인 외교가 정상회담을 의미하고 또 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플라이츠 전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을 재개해 적어도 가능한 관계를 이 정상화하고 또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매우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 문제 해결보단 이 긴장 완화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재임 시절 사실 북한 문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한 만큼 국내 문제와 경제에 더 집중할 것이고 이 대외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북한보단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에 더 관심을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조건 없는 일방적인 대화 제의는 아닐 것이다. 뭐 이 플라이츠 전 실장은 뭐 이렇게 얘기는 한 것을 좀 봤을 때 둘 사이의 정상회담이 아예 가능성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목되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번에 채택한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윤 기자, 이거 무슨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정강 정책에서의 북한 비핵화 문구 삭제가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끌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두 당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 내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며 이 미국 정치권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비관적인 시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북한과의 군축 협상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일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간 단계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런 것은 비핵화라는 것은 장기 목표로 하고 우선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생산을 동결하고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하고 이에 대한 그 대가로 미국은 제재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이 이러한 굉장히 깊은 고려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국 내에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동맹인 한국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우리가 둘 다 그 경험을 했죠.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우선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되고 있고요. 또 해리스 후보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맹 우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과 안보와 군사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라든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미국은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바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요. 반면에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이미 재임 중에 굉장히 다른 접근 방식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대북정책 등에서 한국에 상당한 부담을 지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트럼프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적인 말하자면 소통 외교는 이 한국과 적지 않은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백악관 당국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Even more important than the worthy initiatives that we have had the chance to begin under the leadership.
미라 레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주최로 열린 간담회 연설을 통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퍼 국장은 미한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 기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그 최근의 사례가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7월에 일본 도쿄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채택한 그런 문서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 세 나라의 군사훈련을 정례화 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그 수준에 있어서도 그 거의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이 군사훈련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보면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군사훈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서 필요할 경우에만 그 협의를 해서 간헐적으로 그 이뤄져 왔었는데요. 이번에 이 협력 각서를 통해서 세 나라의 군사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나라 국방장관 회담도 합참의장회의와 더불어서 순환적으로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그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동북아에서도 중국의 협력이 중국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안보 환경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지속적으로 안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새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아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도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 자체로는 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3국 정상은 추후 이 3국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정신과 내용이 제도화돼야 한다. 이런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공동 성명을 낸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이 3국 간의 이 정기적인 회의와 협의체 설치, 공동 대응 방안 논의, 경제와 기술 협력 강화, 뭐 인도적 문제 대응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런데 선언 1년이 지난 시점 이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제도화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 이 발표된 이 공동성명과 관련해 3국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약속과 정신을 제도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찬사를 보내야 한다, 뭐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그만큼 제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레프퍼 국장은 미한일 세 나라의 현 지도자들이 물러난 이후에도 3국 간 협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표라고 말을 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말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내년 초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퇴임합니다. 이후에도 캠프 데이비드 3국 간 협력에 문제가 없을까요?
예, 사실 그 유일한 그 변수가 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왔던 그런 미한일 그 삼각협력, 이것은 이제 전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도 말씀드린 세 나라의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 이런 것들은 조약이 아니고요. 당연히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란과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그리고 독일이 참여해서 그 서명했던 이란 핵합의도 사실 무효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말하자면 이 세 나라 간의 미한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될 경우에는 사실 그 담보하기 어렵다. 그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동맹들 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북 정책도 그렇고 동북아 정책 또 대중국 정책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독자적인 말하자면 정책 추진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보면 세 나라 정상이 적어도 연 1회 이상 정례적인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해 첫 3자 정상회의 이후 올해는 아직 3자 간 협의가 없었습니다. 한 기자, 올해 안에 3자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약 4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요. 정례적인 정상회의가 개최되려면 물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레프퍼 국장, 앞서 언급하신 레프퍼 국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3국 정상회의를 한번더 개최하는 등 우리는 최고위급에서 이 파트너십을 이 장기적인 전략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3국 정상회의 한번더 개최하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또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올해 한 번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이한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두세 차례 정도 국제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가 주목됩니다. 이때 3국 지도자가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때 만날 가능성이 가장 먼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후임 일본 총리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까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에 역대 일본 그 지도자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여론의 그 관심과 요구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임 총리가 누가 되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고요. 그 일환으로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에 관한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눈에 잡히는 뭔가 진전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실현되기까지는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갖고, 임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과 민간인 한 명이 이달에 각각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특히 북한군 병사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한국에 망명한 건 2019년 8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망명 이유가 밝혀졌나요?
네, 북한군의 경우 지난 20일 강원도 고성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이 도보로 한국 측 육군 작전 지역으로 망명했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아직까지 정확한 망명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관계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지역 비무장지대, 이 DMZ죠. 여기서 북한군이 지뢰 매설과 이 불모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한국군은 이 작업하는 이 북한군이 들을 수 있게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 북한군 내부의 심각한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 주목되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특히 이 불모지 작업과 이 지뢰 매설 중이 북한 측에서 수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고 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 북한군 내부에 좀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 이 주목되는 것입니다. 또 대북 확성기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킨 게 아닌지도 또 주목됩니다. 이 공교롭게도 지금 언급하신 이두 명의 이 탈북자는 한국군이 이 북한의 이 쓰레기 풍선 살포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달 21일 모든 전선에서 이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뒤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대북 확성기가 좀 심리적 동요를 좀 일으킨 게 아닌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또 눈에 두드러지는 게이 북한군 병사의 이번 망명, 한국에서 미한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 연습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이뤄졌거든요. 이 시기에는 북한이 사실상 전시 체제로 돌입을 하는데요. 뭐 앞서 함 기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럴 때 군인이 망명한 것에 대해서 북한군 체제 이완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한 기자가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 전시체제로 돌입을 하면서 이 기간에, 그 전문가들은 북한군 병사들이, 미한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군화도 벗지 못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빡빡하게 훈련에 돌입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그런 시점인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병사가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군의 체제 이완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그 말하자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전문가들은 또 일부에서는 북한이 전략 비축미까지, 전략 비축미라는 게 이제 전시에 대비해서 축적해 놓는 식량 아니겠습니까? 이걸 풀어야 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굶주린 병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망명에 말하자면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 북한 주민의 탈북은 경제난으로 인한 굶주림이 주된 이유로 여겨졌는데, 또 근래 들어서는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도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북한 탈북의 주요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 굶주림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자유와 권리에 대한 동경,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사회적 불평등, 뭐 개인적 꿈과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특히 잘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패션 회사라든지 이제 그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이런 탈북민들이 최근 BOA에 이 북한 주민들의 이 변화 추세에 맞춰서 이 콘텐츠 제작과 또 그들의 이 사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정보 유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특별히 이제 탈북민들, 여러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탈북자들은 이제 보다 좀 복합적인 이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 가난이라든지 굶주림 같은 이 단일한 동기가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관련 의견들을 좀 더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최종 확정된 소식과 두 정당의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삭제된 소식, 이달 초 북한 민간인에 이어 지난주에는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한국에 망명한 소식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함지아 기자,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남북한 출신 연주자들의 소리와 음악이 어우러지며 통일의 소중함과 통일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오카리나 연주자 탈북민 김정우 씨가 마련한 남북한 세션 협동 연주회가 열린 건데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하나의 땅, 하나의 꿈 연주회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혁명가극, 피바다가극단의 OST 중 하나인 소쩍새아가 공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이번 공연은 하나의 땅, 하나의 꿈, 통일을 향한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요. 한국에 정착한 지 18년째인 오카리나 연주자, 탈북 청년 김정우 씨가 기획한 공연이고요. 김정우 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의 남북한 출신 연주자가 모여 각자의 색깔과 음악이 어우러졌습니다. 먼저 김정우 씨의 공연 소감부터 들어봅니다.
너무 홀가분하고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뜻깊고 제가 원하던 그림이 나왔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소혜금 연주자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초면인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들 스펙이 훌륭한 친구들이어서, 근데 또 이렇게 같이 좋은 뜻의 공연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 공연은 남북한에서 불리는 다채로운 곡들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곡 선정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곡들을 다 북한 곡들로 꽉꽉 채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남한 분들도 계시고 북한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모든 거를 다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모든 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곡들을 하나 넣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국악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알고 남한에서도 아는 고향의 봄 같은 곡도 하나 넣고요. 누구나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는 축복하노라 같은 이런 결혼에 관한 이런 재미있는 곡들도 한번 넣어보고요. 이 곡은 이제 그 북한에서 남녀간의 결혼식을 치를 때 새 가정을 이루는 이제 신랑 신부를 축복해주는 대한민국에서는 결혼 행진곡 같은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연에서 선보인 10곡 중에 북한 곡도 다수였기 때문에 연주자들과 함께 편곡하고 또 합주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북한 곡을 되게 낯설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친구들을 좀 이렇게 설득을 시킬까 하면서 피아노 세션 친구와 미팅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계속 북한에는 이런 곡이 있고 정치색이 묻지 않은 이런 좋은 곡들이 많다 하면서 한번 들어봐라. 이 곡을 이렇게 해보자. 구성을 이렇게 해보자. 편곡을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제가 계속 미팅을 가지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점점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베이스 친구는 특별히 또 아까 그 축복하노라라는 곡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합주하면서 그래가지고 음악이라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우 씨는 공연 기획, 연주와 함께 이번 공연의 사회자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관객과 호흡하면서 즐긴 이 시간이 더욱 뜻깊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인사했을 때는 별 이렇게 박수도 잘 안 치시고 해왔길래 이번 공연 좀 망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또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호응을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앞에 있는 친구들은 막 가사지를 보면서 막 따라 불러주고 막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음악인이라는 힘은 진짜 대단하구나. 북한 곡이라고 해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우 씨와 마찬가지로 소활금 연주자인 박성진 씨는 평양예술대학을 졸업한 탈북민이고요. 4명의 연주자들은 한국 출신 연주자인데 그중에서 이번 공연의 베이스를 맡은 김종현 씨는 북한 출신 연주자와 합주한 경험이 처음이라며 공연 소감에 대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합주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제가 몸담고 있는 그런 씬과는 되게 차이가 많은 분야였기 때문에 좀 많이 떨렸는데요.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합주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했습니다. 우선은 관객들에게서 얻는 좀 느낌이 많이 색달랐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오늘 연주한 곡들은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 분들이 아는 노래인데 소위 말해서 떼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감명 깊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연주 경험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좋은 기억으로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제의가 들어온다면 이제 남북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좀 함께할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또한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는 이석원 씨는 연주뿐만 아니라 밴드마스터 역할도 함께했습니다.
전체적인 편곡이랑 악보 작업을 제가 했고요. 아무래도 조금 옛날 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요즘 느낌이 나도록 코드들을 좀 수정하고 멜로디를 수정하는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동양악기랑 서양악기랑 같이 뭉치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음계가 좀 달라서 그런 분들을 조율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 해주시던데요. 네. 생각보다 되게 잘 융화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남북한 세션 협동 연주회와 같은 공연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시니까 되게 뜻깊은 일이었네 싶은데 저는 그냥 조금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별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되게 많아져서 그냥 뭐 탈북민이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탈북민이라고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우 씨는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만큼 자신의 기획 의도대로 하나의 땅에서 또 하나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탈북민으로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계기는 정말 모든 분들의 응원 덕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16살,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진짜 피나게 연습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그런 작은 통일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큰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가 하나로 붙어지는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남북 통합 문화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좀 더 많은 공연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창작 활동들을 앞으로 더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한 연주곡이 끝나자마자 관객은 앙코르를 외쳤습니다. 남북한 출신 연주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두 곡을 더 연주했고요. 함께 웃음 지으며 하나의 땅, 하나의 꿈은 마무리됐습니다. 관객 민유민 씨의 소감부터 들어봅니다.
임진강 노래 공연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 곡이 항상 좋은데 이렇게 오카리나와 소액음 그리고 가야금을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 좋고 가슴에 와닿고 정말 그 음악 하나가 이렇게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뜻깊고 일단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공연한다는 것 자체가 뜻깊은 것 같아요. 그 정우 씨는 이제 음악계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술 쪽은 모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거니까요. 남북 교류 앞으로 남북 통합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울리는 것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남북 통합이나 뭐 통일로 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국 시민은 새로운 북한 노래를 알게 돼 뜻깊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는 너무 뭔가 감동도 받고 너무 아름답게 잘 봤던 것 같아요. 다양한 곡들 다 좋았는데 저는 그 축복합니다. 결혼식 때 불러지는 북한 노래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감명 깊었는데 그 한상에 결혼하신 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북한에 대한 뭔가 이제 강직되고 뭔가 좀 인권이 이렇게 좀 탄압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또 뭔가 축복을 하고 행복을 바라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다시 알게 된 것 같고, 좋은 공연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임진강이라는 곡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고,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새로운 곡들 들으니까는 너무 좋았고. 북한에 대해서 아직 너무 몰랐구나. 우리 엄마 세대는 그래도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 때는 솔직히 무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새로운 거 많이 알게 돼서 오늘 좀 뜻깊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공연을 관람한 어린 학생들은 노래가 좋고 또 오카리나 소리가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노래가 좋았어요. 그 노래가 약간 좀 울리는 게 그 노래가 되게 신기하고 조화롭고 막 그래요.
되게 진짜 실제로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오카리나가 제일 좋았어요. 오카리나가 이렇게 다채로운 뭐 이제 새겨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통일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 친구들도 너무 만나고 싶어요.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25일 레바논 무장단체 히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판단하고 선제 공격을 단행해서 대규모의 공격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히즈볼라는 지난달 베이루트에서 고위 지휘관을 암살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개의 로켓과 무인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이날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적대 행위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공격입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영상 성명을 통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자위적인 행동으로 레바논 내 테러 표적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의 발사장 40곳 이상을 공습했으며 수천 개의 발사대를 파괴했습니다. 헤즈볼라는 25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무인기와 로켓 320발 이상을 발사했으며 11개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지난달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푸아드 슈크르 헤즈볼라 사령관을 암살한 데 대한 첫 단계 대응이며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체 대응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오전 안보 내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수호하고 북부 주민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우리를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도 해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자유권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션 세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토요일 저녁 내내 국가안보팀과 교류했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미국 고위 관리들이 이스라엘 관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날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어와 관련해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 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은 이란과 이란의 영내 파트너 및 대리 세력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4일 각각 100명 이상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교환을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양측의 이번 포로 교환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시작한 이래 55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석방된 115명은 대다수가 러시아의 침공 몇 달 동안에 포로로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풀려난 115명은 2주 전에 우크라이나가 기습 공격한 크루스크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간 군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33주년을 기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신형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수단의 사실상 통치자인 압델파타 브루한 육군참모총장이 24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평화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100년 동안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수단 평화회담은 수단 정부군과 반군인 신속지원군 간의 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스위스, 아프리카연합, 이집트, 유엔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회담에는 신속지원군 대표단은 참석했지만 수단 정부군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톰 페리엘로 미국 수단 특사는 23일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1차 평화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수단 평화회담이 지속된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인도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독일 서부 지역의 축제장에서 3명을 살해하고 8명을 다치게 한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는 26세의 시리안이라고 독일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용의자가 자수했으며 범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구름 많겠고 함경도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는 5에서 10mm 정도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 분포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일요일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